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니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뜰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의 그 사망자 수가 26만 8,100명이라고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744명이 사망했다는 뜻이고 1시간당 31명, 2분당 1명씩 사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여성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약 두 분의 생명이 마지막 호흡을 멈춘 셈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셈이 되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와 흔적들은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롤 모델로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반면 교사로서 또 그렇게 남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4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벌였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세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무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죽습니다. 이 두 번의 치욕스러운 패전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세 종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죽음을 간단하게 그냥 죽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무엘상 2장에 따르면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들에 대한 일종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천인 공노할 일들을 자행한 성경은 불량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중간에서 강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겼던 여인들을 성전 여인을 창기를 성막 문에서 수종들게 하고 바로 그 성막 안에서 동침하는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칠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훈계조차도 전혀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과 용서와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자신들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중요한 일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무신론자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았으니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겉은 경건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의 대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유용하고 그리고 세속적 성공주의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서 유포하고도 조금도 뉘우침과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바로 현대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행태는 비단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가 무서운 암세포처럼 숨어 있다가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성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행태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사고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일은 무섭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보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이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두 번째 죽음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노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그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1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의 이 외형적인 사망 원인은, 1차 원인은 낙상사입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고 합니다. 또 눈이 침침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전쟁의 결과,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 참담한 충격,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몸이 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비대함이라고 하는 뜻 외에 중요함, 무게,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또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앞선 2장 29절에서도 사용되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는 중히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9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망나니 같았던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데 쓰여야 하는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살찌게 하는 데에 이 재물들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들만큼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보다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평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가정을 살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이 죽음 마지막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엘리의 죽음에서 이 엘리를 우리의 거울로 삼을 때 혹여라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살찌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고 있는 자는 그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사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순식간 몰락해간 한 가문의 마지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출산 후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죽습니다. 이 여인이 언급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내리지만 이 여인이 말할 때의 그 속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가봇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구나 라는 말입니다. 탐욕스럽고도 패역한 종교 지도자였던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남편 덕에 누렸던 부귀영화의 영광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선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누리다가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의 이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는 매우 익숙했지만 또한 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둔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그들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배의 영광을 고수하며 산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반면교사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죽음이 묘사된 곳에 그 좌우 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죽어갈 때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하늘 저 구름 뒤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죽음을 그저 당연시 여기며 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그 언약궤 위 양쪽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본인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무색히 한 채 무기력하게 모멸당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울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역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그들이 기어이 어리석은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도 함께 모진 수모의 길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속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허망한 죽음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난당하는 그러나 사랑에 눈먼 우리 하나님의 수모가 우리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의미가 되도록 그 죽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체현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혹여 홉니아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혹여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여기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여라도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면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 세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부유하게 여기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겸허히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겸손과 떨림으로 감당하며 혹여 죄와 실수가 있다면 즉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려는 유혹을 단호히 떨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이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